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고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음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정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는 19장 마지막 절이죠. 30절에 있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이것하고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이 중복되는 걸로 봐서는 이 20장 1절부터 16절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앞에서부터 보면 16절에 어떤 사람 19장 16절이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즉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 다른 표현하면은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어져가지고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베드로의 말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것을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가치 있는 행동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냐 내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이고 큰 결단이고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베드로의 고백을 근거로 한다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린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되느냐?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볼까요? 13장 44절입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오늘도 천국은 마치 시작됐죠.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팔아서 무엇을 샀습니까?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때문입니다. 보화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베드로 표현처럼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다는 겁니까? 보화를 얻은 겁니다. 보화. 그리고 그 보화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배,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서 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림으로 그가 가지게 된 것은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면서도 뭡니까? 그 외에 다른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기대하는 보상과 똑같은 심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오. 근데 놀랍게도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그것 외에 또 다른 보상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 싸우는 이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이미 얻었다 이겁니다. 뭘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분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보하여 보배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시험에 들죠? 그 다음 걸 안 준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다시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단지 자신이 한 일의 가치에만 염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일에만 큰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가치에 염두를 두게 되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그리고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때 부당하다는 반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 계산이 천국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도원 판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천국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뭐예요? 품꾼들을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집주인이 천국으로 비유되었다는 것은 집주인의 행동이나 집주인의 말 하나하나 집주인의 행동 양식이 뭐라고요? 천국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은 먼저 하루 한 데나리온씩의 싹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을 보냅니다. 여기 나오죠? 다시 가서 보세요. 자, 그가 하루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이 우리와 6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생각해보면 여기 3시라고 했죠. 3시는 우리 시간은 9시입니다. 아침 9시가 되는 겁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은 6시, 9시, 즉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오후 3시에 이어지고요. 마지막 오후 5시에 해당되는 11시에도 나가서 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은 아침 9시에 품꾼들을 들여보내고 마지막엔 오후 5시에도 품꾼들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아침 9시에 들어갔으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가서 6시에 퇴근했으니까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주인이 누구라고요? 천국입니다.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이 같은 조치, 즉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서 들여보내는 이 주인의 행보는 일반적인 세상의 주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요? 이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기 때문에? 천국이요. 천국을. 포도원에 만약에 일이 많아서 포도원의 품꾼이 더 필요했다면 아침 9시에 뽑아 들여보냈어요. 근데 일꾼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9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들여보냈어요. 근데 일이 많아서 일꾼이 부족해.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인이 안 돼봐서 모르시는군요. 바로 나가서 또 뽑아오죠. 왜요? 계속 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아침 9시에 나가도 12시에 나가도 오후 3시에 나가도 오후 5시에 나가도 거기에 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9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들여보냈는데도 일꾼들이 부족하면 그냥 또 9시 바로 들여보내고 또 가서 뽑아오면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주인은 특이하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오후 5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일을 맡기는 것,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주인의 관심이라면 9시와 11시에도 품꾼을 부른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아요. 몇 시에 나가야 됩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뽑아오고 사람이 부족하면 또 나가서 다시 뽑아오면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나가서 뽑아. 그러니까는 이분의 일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포도원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은혜를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은혜를. 주인은 놀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겁니다. 은혜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들이 마치고 뭐죠? 품삯을 줘요. 일당을 주는 겁니다.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급도 주는 게 아니라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 하루를 일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들은 왜요? 일당을 버는 사람이 돈을 못 벌었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주인이 주인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를 설명하지 않고 일에 관심이 있으면 계속 아침 9시에 나가서 뽑고 사람이 부족하면 9시 5분에 나가서 뽑고 9시 10분에 나가서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사람들을 뽑아서 일꾼들을 뽑아서 품꾼들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그 집주인의 삶의 방식, 그 집주인의 행동, 그 집주인의 이야기가 다 뭐라고요? 하늘나라 이야기란 뜻이에요. 하늘나라. 품꾼들은 그래서 언제 부름을 받던, 아침 9시에 부름을 받았던, 오후 1시에 부름을 받았던 그들 모두는 주인이 불러주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준 덕분에 가족들의 하루 생계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름받은 품꾼들이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인이 품삯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품꾼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충직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늦게 온 자, 6시에 퇴근인데 몇 시에 들어왔습니까? 오후 5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는 거 알 겁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았으면 아침 9시에 들어와서 8시간 일한 사람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몇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죠? 8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기대가 컸단 말이죠. 왜요? 자기들과 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이 1시간만 일하고 하나의 품삯을 받았다면 적어도 8시간 일한 나는 8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뭡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자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한 품꾼들이 12절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런 원망은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원망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한 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공평하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자신과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놀라운 것은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품삯을 얼마 받기라고 들어갔어요? 한 데나리온. 근데 저 사람과 한 시간 일한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는 자기가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느낌?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라도 이런 느낌 받는다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능력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질서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새 젊은 사람들 표현처럼 뭡니까? 스펙을 쌓는 거죠. 스펙. 능력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겁니다. 일한 만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력만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한다면,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회사에서 대우를 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일찍 와서 일하면 그만큼 자신이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늦게 와서 일을 적게 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회사는요 파산되고 말 것입니다. 이 원리로 한다면 이건 천국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회사 얘기가 아닙니다. 회사는 이렇게 운영하면 망해요. 안 그래서 여러분,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똑같은 월급을 준다면 여러분 같으면 아침 일찍 가서 일하겠습니까? 끝나기 한 시간 전에 출근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품삯은 똑같이 받으려고 할 거네요. 그 세상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만 세상은 그게 안 돼요. 세상은 이렇게 운영해서 나갑니다. 일한 만큼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열심히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원망을 하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주인의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애당초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고 품꾼은 약속한 일당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주든 그것은 주인의 돈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꾼이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은 나중 온 사람이 자신과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 먼저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의 수고는 다릅니다. 먼저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더 많은 땀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 노동의 차이는 있지만 주인은 노동의 차이를 보고 싹쓸 계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일한 대로 열심히 일한, 열심히 수고한 것만큼 계산되지 않는 나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도, 이런 얘기를 하면 근심 걱정이 세상적 사고로,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아까 세상의 회사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회사는 그렇게 해서 망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땀 흘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것만큼 계산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럼 마음속으로 그럴까요? 그럼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겠네. 이 생각에 반대. 그 사고가 어떤 사고라고요? 세상적 사고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이에요, 그 사고가. 여러분 마음에 혹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럼 목사님, 교회 뭐 열심히 다닐 필요 있겠어요? 왜?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벌써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세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주인이 노동의 차이를 보고 싹쓸 계산했다면 한 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그 8시간 일해서는 8분의 1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하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온 사람은 만족했을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싹쓸을 받음으로 먼저 와서 많이 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았을 거라 얘기할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8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나중에 온 사람이 자기가 일한 것의 8분의 1을 받았다면 불평이 안 생겨요. 그렇죠? 이 사람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의 8분의 1만 받았어요. 그럼 불평이 안 생겨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은 얼마를 받은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나중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인데 희한하게 불평이 생겨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도 나중 온 사람이 자기보다 8분의 1을 받으면 불평이 안 생겨요. 근데 나중 온 사람이 자기보다 한 데나리온,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불평이 생겨요. 한 데나리온 받는 건 자기는 똑같은데도 말이죠. 참 신기한 세계 아닙니까? 이러한 계산법이 적용된 것이 천국의 상이 다르다는 논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의 상이 다르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일하고 많이 헌신했으면 그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계산법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흔히 말하는 상급을 이야기함으로 왜요? 사람들의 열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요? 세상 논리는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똑같아요. 그럼 정말 열심히 해요, 여러분. 세상도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부지런하게 살죠. 왜? 남들보다 부지런히 일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수고해야지.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예요? 벌레를 먹이를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벌레 입장에서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먼저 잡혀 죽는 거예요. 안 그래요? 늦게를 갔으면 안 잡혀 먹는데. 원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지 뭐요?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늦게 일어나는 사람보다 뭔가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펙을 더 쌓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천국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천국의 논리가 이렇지 않다 보니까는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 상급이라는 걸 동원해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히 만들어냈습니다. 천국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다르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받은 상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오늘 말고요. 처음부터 시작해.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 말씀은 무엇을 더 얻고 무엇을 더 쌓는 싸움이 아닙니다. 뭐요? 주신 것을 누리는 싸움이라고요. 더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단지 그것을 얼만큼 누리느냐의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출석한 순서대로 천국 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은 전혀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따라서 여전히 세상의 질서에 묻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로운 천국 질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수고가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서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베드로가 한 말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상은 뭐죠? 주를 따랐다는 게 유일한 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베드로예요.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라고요. 세상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가령 교회에 10년 출석한 사람이 20년 출석한 사람을 추월하여 먼저 어떤 교회 장로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회에서 뭡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출석한 사람이 늦게 출석한 사람에게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의 말씀은 먼저와 나중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다고요? 이건 은혜의 문제라니까요.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보상,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한 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은 어떤 사고로 받아요? 자기가 일한 것의 대가로 여기지 않아요. 왜? 자기는 자기가 한 시간만 일한 걸 알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가 하루 일했다는 대가가 아니구나. 이거는 뭐예요? 주인의 은혜구나. 라는 것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뭐를 여겨요? 대가로 여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자기가 그 대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루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은 그
하루 품삯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받아요? 나는 이 하루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그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 천국은 은혜라는 걸 전제해서 이 비유를 두는 겁니다. 그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에 관심이 있다면 9시에 나가고 9시 5분에 나가고 9시 10분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모아서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왜? 항상 일꾼들은 놀고 서 있으니까. 근데 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고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은 그 자기가 받은 하루 품삯을 자기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는 반면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은혜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왔지만 나중 된 자예요. 나중 왔지만 먼저 된 자는 그 은혜를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동일합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근데 왜 흔히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고 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는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기면 그 은혜가 커요. 근데 나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 은혜가 안 커요. 유대인들 자기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요? 없다고 여기요? 있다고 여기죠. 그들은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들은요. 없다고 여기요? 있다고 여기요? 없다고 여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은혜가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신 일이 뭘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야지만, 그러니까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은혜가 뭐예요? 상대적으로 커져요. 원래 받은 은혜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자식을 키워보면 아세요. 자식들을 키워보면은 자식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님의 은혜 모릅니다. 왜 모르는지 아세요? 부모님의, 특히 이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낳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죽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식들에 향한 어떤 마음은 저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그걸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죠. 그쵸? 나중에 만약에 마흔에 깨달았어요.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근데 그 은혜는 마흔에 깨달았기 때문에 마흔에부터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왔던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죠? 어릴 때는요. 자식들은 자기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싸울 때 부모하고 자식 간에 싸울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러고 대들죠. 그럼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너는 왜 그거를 네가 받을 적이 있다고 우기냐? 사실은 어릴 때는 뭐 해줄 수 있다고 쳐요. 만약에 그 서양 아이들처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해줄 서양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의 다 나가잖아요, 집을. 근데 지금 한국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건 무슨 탱거르족이라고 해가지고 안 떠나잖아요. 왜? 나가서 보니까는 돈 많이 들거든. 자취를 하려고 해도 하숙을 하려고 해도 그냥. 근데 집에 있으면 엄마가 다 해주죠. 그래서 우리도 그랬어요. 너희들 취직 가면 나중에 돈 받겠다. 받아야죠, 당연히. 여러분, 그래서 흔히 유행가인가 신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의 가사인지 신지 엄마는 그래도 되는지 알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 있어요. 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깨달은 거예요. 엄마는 은혜 그래도 되는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와 엄마는 꿈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어머니도 여자고 아빠도 남잔데 왜 꿈이 없겠어요? 왜 소망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접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요. 근데 자식들은 이거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게 안 느껴져요. 근데 언제 느끼는지 알아요? 그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키우면서 깨닫게 돼.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희한하게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식이면서 언젠간 누구의 부모가 돼요. 그러면서 아,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였겠구나. 왜 자기가 키워보니까 알거든. 누구의 신이면서 누구의 올케가 되고요. 예?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의 부하 직원이면서 누구의 상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을 다 아, 이런 마음이 그 이걸 깨닫게 해서 그 은혜의 크기를 점점 넓혀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리석을 때는 뭡니까? 그 은혜의 깊이를 몰라요. 저는 왜요?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느끼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베드로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 싸운 적,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뭡니까? 그의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 살게 해달라든가 하나님의 사업을 잘, 이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대하는 한 그 은혜의 크기는 뭡니까? 크질 않아요. 항상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게 뭐죠?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구나. 바울의 표현처럼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 은혜는 뭡니까? 처음부터 그 은혜였는데도 그 은혜의 크기가 달라지게 느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들어야 할 말씀이고요. 평생 살면서 다루심을 받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면서 어떤 자를 만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크게 느껴져요. 아멘이세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 은혜는 여전히 작아요, 그냥. 그리고 베드로처럼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 즉, 우리가 받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대하는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요. 그 베드로는 결국 자기에게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겪게 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자와 예수님의 관계죠. 우리는 예수님과 노동을 조건으로 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보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고 오직 자비와 구휼과 은혜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든 그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어떤 부자 청년의 질문이나 또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적 그런 적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베드로의 이야기나 영생을 선에 대한 자신의 실천의 대가로 또 어떤 보상을 자신이 버린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이런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벗어지고 버려져야 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도 그 대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우리가 일한 것에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동일할 뿐입니다. 일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차별되지 않는 것이 신자의 관계이며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런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만 돌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예원가정 여러분, 2015년 안에 우리가 허락받았습니다. 아까 장모님이 기대했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나눴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 함께 했다고요? 우리를 복 주려고요? 복은 맞죠. 천국의 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들추어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갈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려는 간섭과 참견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분의 참견과 간섭이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들이며 오늘도 포도원 품꾼 늦게 들어왔지만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오직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오직 은혜로 사는 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은혜로 사는 자임을 말씀으로 내 삶의 환경과 조건으로 참견과 간섭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15년 한 해를 사는 예원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자매님 위대합니다. 시작했네.
시작했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천재님들이 와답합니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
우리 모두 다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왕여
예수 우리 왕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릴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걸 깨달은 자만이 그 은혜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고 확대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경을 넓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은혜를 조금씩 조금씩 더 누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얼마나 크게 느껴집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한 시간만 일하고 하루 평생을 받은 그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자신은 미처 깨닫지 못한다지라도 왕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에는 하나님 하늘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 은혜에 겨워서 봉사를 하고 그 은혜에 겨워서 헌신을 하고 그 은혜에 겨워서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보상이 아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2015년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국은 마치 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버린 아버지와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 봉사를 받기에 당연한 자로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타락에 씌어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장가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어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서 오늘도 그리고 2015년 한 해도 그런 통치와 그런 간섭과 그런 참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지경이 넓혀지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원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2015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견과 간섭하심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한 자였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예원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헌신과 수고와 남들을 위한 지체들을 위한 봉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어서 그렇게 살게 하신 존재가 되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예원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주님의 통치와 참견과 간섭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